10장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내드린 그 태양 정리 표를 한번 보세요. 제가 질문을 하나만 드리겠다고 그랬는데 제가 20장을 했는데 모자라는 것 같네요. 일단 오늘은 같이 보세요. 여러분 그 계시록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계시록에는 이런 재앙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 도표를 자세히 한번 보세요. 계시록에서 이 재앙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인가요? 재앙 개수가 총 몇 개죠? 7개요? 어떻게 보느냐에 달렸습니다. 아까 얘기대로 큰 고기 한 마리 잡았더니 그 속에 새끼가 6마리 들어앉아있더라. 그럼 몇 마리 잡았죠? 한 마리 잡았대요. 7인 재앙 안에 대접 재앙이 들었고 대접 재앙 안에 나팔 재앙이 들었으니 이게 재앙이 몇 개냐고 물으면 답변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개수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계시록 총 몇 장이죠? 20, 저도 하나인가 둘인가 잘 모르겠는데 22일 것 같아요. 22장 중에 그러면 재앙이 몇 장에 걸쳐서 나오나요? 머리 볼 거 없어서 도피에 다 적어놨다니까요. 중간에 없어요. 6장, 8장, 9장, 11장의 질금, 16장. 그러면 다 합쳐야 몇 장 반밖에 안 돼요. 그럼 22장 내용 중에서 몇 장 반에 해당되는 게 재앙인데, 왜 우리는 계시로 그러면 재앙의 이야기만 자꾸 머릿속에 떠올리느냐는 얘기죠? 두려워하니까요? 그리고, 그게 무서우니까라는 것도 가만 생각을, 아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들에게 보낸 글입니다. 근데 그 글을 읽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걸 읽으면서 두려워했겠어요? 아니면 기뻐했겠어요? 좋아했죠, 당연히. 그들이 그걸 읽으면서 좋아했다는 그 기분을 우리도 그대로 받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계시록을 보면 누가 계시록 공부하러 가자 그러니까 무서울 것 같아서 안 간대요. 그런 사람은 와야 돼. 왜 그런가 하니까 그 고통 가운데에서 있던 초대교회 성도를 위로하려고 보낸 글이었는데 그 글을 읽으면서 그들은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가 읽으면서 무섭다고 여긴다면요? 말 잘못했단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드린 도표 그것만 가지고도 여러분 확실하게 기억할 것은 계시록 22장 중에요. 재앙에 관한 얘기는 몇 장 반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재앙 외에 다른 얘기가 많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관심 기울여야 할 부분이 어쩌면 그 다른 부분 거기에 있어요. 그럼 미리 결론 삼아서 말씀드린다면은 이 재앙이라는 것이 재앙을 보고 있는 그 성도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느냐 하면 옛날 애굽의 열 가지 재앙이 내릴 때에 고센 지방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가지고 보면 됩니다. 고센 지방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을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당하고 네 번째부터는 안 됩니다. 확실한 선수가 있네요. 저는 이래 대답합니다. 몇 개, 처음에 몇 개는 같이 당했는데 나중에 중간부터는요? 하나도 안 당해요. 재앙은 애굽에만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냥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두려웠을까요? 재미있었을까요? 예? 네? 아, 처음엔 좀 무서워서 같이 당했을 테니까 욕도 했을 테고 근데 차츰차츰 가다 보니까요?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홍해에 애굽의 병사들이 다 빠져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까이 모여 앉아가지고요. 슬퍼 울었을까요? 춤추고 놀았단 말이에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셨다고 기뻐 놀았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자세가 계시록을 읽으며 초대 성도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느꼈던 느낌이 그거라고 보시면 거의 정확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계시록을 읽으면서 그 기분으로 계시록을 보시는 것이 계시록을 제대로 보는 거라는 점을 잊지 마셔요. 설령 계시록에 엄청난 심판과 징계에 대한 얘기가 나오더라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보면서 뭐라고 생각해야 되죠? 요건 내 얘기가 아니다. 뭐 자신이 없어요? 노래 한 곡 할까요? 심판이 나에게 넘네. 그 다음 뭐예요? 주의 피가 내 죄 가리네. 예수님 날 위해 돌아가셨으니 심판이 나에게 넘네. 찬송가요? 없어요? 주일학교 노래입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부르던 노래예요. 거기에 심판이 나에겐 없다고 말하는데요. 그런 찬송가고 큰 아이들은 계시록 보면서도 그 무슨 심판은 아니 나하고 별 관계 없는 거야. 생각이 안 나세요? 아 예수님 믿었고 예수님 피를 믿었다고 하는 여러분들이 그 심판에 대해서 겁낼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일학교 아이들 찬송가 위에 있는데요. 뭐. 아, 또 다른 얘기 또 하나 할까요? 남자들 흔히 하는 얘기요. 놀이 중에 제일 재밌는 놀이가 전쟁 놀이입니다. 조건이 딱 하나 있어요. 내만 안 죽으면. 내만 안 죽으면 천하의 재밌는 놀이가 전쟁 놀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총 들고 막 뛰어다니면서 갈게 되는 재미요. 예? 네? 재미없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자꾸 남자들은 그래요. 세상에
애들이 그러잖아. 다 이제 전쟁 노래, 엄마하고 전쟁 노래 하면 엄마는 죽고 자기는 안 죽고 죽는 사람도 사기 싫고 죽지 않는 집은 끝까지 하려고 그러고 좀 그럴 게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 좋아하냐고 해보면
막 재미없을 것 같더라도 그걸 머릿속에 이렇게 그리셔요. 계시록에 온갖 가지 재앙이 다 내린다 하더라도 그 중에 일부는 우리가 맞는 수도 있습니다.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재앙은, 이 심판들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향한 것이지, 성도들을 향한 것이 아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계속 읽으시면 됩니다. 노래, 가서 드릴까요? 다 배웠어요. 다 배웠습니까? 노래가 좀 재미없나 보다.
안 들어.
심판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없다.
없습니다. 연기 해주세요. 거짓말 같은 모양인데. 그래서 계시록 막 쏟아지고 뭐 어쩌고 하거든요. 그냥 즐기세요. 저 애국에 떨어지는 거. 우리 집은요. 고센 땅. 그렇게 보시는 게 그렇게 해서 초대 성도의 성도들을 위로하려고 보냈던 글이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 재앙에 대한 해석 부분에 미리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성경을 가르치는 분들마다 여기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소 가르치는 방법이나 해석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해석이 극명하게 갈리는 것은 굳이 어느 한쪽으로 딱 이것이다 그렇게 주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걸 어떻게 읽었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없는 대목은 그냥 지나가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더라도 그냥 읽는 분에 따라서 생각하는 바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구나 그 정도로만 이해하셔요. 1절 보십시다. 내가 보며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울의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예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 흰말을 위시해서 말 네 종류의 말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등장할 때마다 나오는 메시지가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얘기가 오라 하는 우레 같은 소리. 우레 같은 소리니까 천둥 같은 소리가 들리는 거죠. 천둥 치듯이 큰 소리로 오라 했더니 이 말들이 뛰어나오더라. 이 구절이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참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장면하고 비슷할지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영화가 시작이 되면 짜르르륵 하고 시작하죠. 그 다음에 저 옛날에 그랬나요? 요새는요? 안 그럽니까? 죄송합니다. 옛날에 저 연극이나 주로 저 우리나라 고전 무슨 프로그램 같은 거 할 때는요, 징 소리가 났어요. 징이 그냥 징 소리가 징 하고 울리면 무대가 쓱 열리고 뭐 이렇게 시작이 됐던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신호가 이 우회 같은 소리, 오라! 하는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초대교회에 이게, 이 비슷한 장면이 뭐가 있었을까요?
로마, 그거 이렇게 보면, 큰, 이렇게 원형 같은 경기장에서, 이렇게, 검색사람을 검색하고 그렇게 하는 그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요, 이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할 때에, 그 사람들을 묶어놓고 경기장에 사자가 뛰어들어오고 할 때 그 신호할 때 냈던 소리입니다. 이 소리가 그 소리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았고 핍박을 받았다고 알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글에서 하늘에 그 우레 같은 소리가 나오더니 이 말들이 뛰어나오더라. 자기들 헤아리고 나올까요? 어린 양의 임봉을 떼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말들은요, 우리를 대적하던 무리들을 심판하러 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받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로마 그 원형 경기장에서 박해를 받았을 때 들었던 그 소리를 기억하면서 그때 그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박해를 가했지. 그런데 어린 양 되는 우리 예수님이 임봉을 떼시면 그때는요, 이제 너를 한번 맞아봐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그 네 마리의 말들에 대해서 2, 3, 4번은 별 그 이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특별히 그 제일 먼저 나오는 흰 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라고 할 것이 딱 굳이 말하면 두 가지로 의견이 많이 갈리는데요. 간단하게 네 말의 네 가지 말들 전부 한꺼번에 설명을 해버리면 온 세상을 심판의 소용돌이로 몰아가는 어떤 그런 현상으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흰 말이 구체적으로 요즘 우리 목사님이 바쁜 여기 페이지가 딱 맞아가지고 우리 목사님께서 이것은 세상의 패권주의를 상징하는 것이다 해서 열심히 설명을 하셨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소수이긴 하지만 이 말 색깔이 희다는 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분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이렇게 극과 극이 되는 측면이 있긴 합니다만은 전체적인 이 문맥은 어린 양이 인을 뗄 때에 이들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는 이야기가 주니까 대충 그쪽으로 이해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인을 다 빼면 이 책에 무슨 내용이 있느냐 하는데 이 내용은요, 뒤에까지 가도 안 나타납니다. 어쩌면 맨 마지막에 나타나는 새하늘과 새 땅은, 새 땅에 대한 내용이 이 계시의 핵심일 수는 있습니다만 그걸 분명하게 이야기하진 않아요. 근데 계시록 저 뒤에까지, 우리 도표에 보면 16장까지 그 나오잖아요. 인을 떼는 과정에 있어지는 이야기지 그것이 계시의 핵심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심판하고 그 다음에 이 말들이 등장해서 심판하고 심판하는 이 이야기가 계시의 핵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계시가 주어지기 전까지 일어나는 징후 하나의 증상일 뿐이지 계시 자체는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8절까지 네 종류의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들의 그 공통점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보면 조금 쉽지가 않은데 나중에 꼭 좀 확인하셔야. 이 네 말들에 있어서 공통점. 활동이 제한적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허락하여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1번 말은 연류관을 받고 나오죠. 자기가 쓴 거 아니에요. 연류관을 받고 나옵니다. 2번 말은요. 허락을 받고 나는데 그 허락에다가 동그라미 딱 쳐놓고요. 1번 말은 연류관을, 연류관에 치지 말고요. 받고에 동그라미를 쳐놓고요. 3번 말은요. 제일 마지막에 보면 해치 말라라는 표현이 하나 있죠. 네 번째 말은요. 뒷부분 쪽에 보면 4분의 1의 권세라고 나오죠. 일부입니다. 그래서 이 말들이 정확하게 뭘 의미하느냐는 접어놓더라도 이들이 온 세상을 뒤덮고 돌아다닌다고 해도 그 활동은 무제한이 아니고요.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혹시 그리스도인들 혹은 성도들에게 이런저런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탄이 제멋대로 자기 무한대의 권력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손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라고 합니다. 세상이 이루어지는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도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통제 속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흰색말에 대해서는 뭐 아까 말씀대로 이런저런 그 논란이 조금 있어서 애매성이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이 세상은 어차피요 누군가가 힘을 가지고 싸워 이기려고 하는 세상이라는 걸 염두에 두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런 어떤 패권을 차지하려고 날뛰고 설치는 사람은 항상 있게 마련이고요. 그렇게 되면 누가 피해를 봅니까? 약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이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는 전제를 좀 갖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병 안 걸리죠? 걸려요? 그럼 믿어도 별 소용없네. 목사가 병이 잘 자주 걸리면 은혜가 좀 떨어지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어느 누구도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이 병이나 혹은 불행이나 이건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공평할지 몰라요. 다만 믿음이 좋은 사람이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걸 잘 이겨나가요. 쉽게 이겨나갑니다. 그 점이 다르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적인 불행이나 사건, 사고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에게 일단 동일하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특별한 경우에 기도하는 사람에게요. 하나님께서 잘 피해가게 하시는 점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위험을 피해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간섭이지만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이 늘 있을 수 있다는 걸 염두에, 있을 수 있는 세상이 오늘 우리 세상이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두 번째 말부터는 의미가 조금 분명해집니다. 구제인 보십시다. 4절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러죠. 이 말을 탄 자가 하는 역할이 4절 뒤편에 보면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고 말합니다. 땅에 화평이 없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하다는 뜻입니다. 서로 죽이게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 죽인다라는 말은 우리말로 번역할 때에 예, 도살하다 쪽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전쟁을 의미하는 칼이 아니고요. 짐승을 잡을 때 사용하는 칼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큰 칼 칼은 거 있죠? 이것도 전쟁용 칼이 아닙니다. 짐승을 도살할 때 사용하는 그 칼입니다. 왜 이런 칼을 들고 설치느냐를 생각 한번 해보셔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당시 박해하는 세력들과 맞짱 뜬 거 아닙니다. 칼을 들고 마주 싸운 게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당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당하는 그것이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이들이 심판을 받으려고 이런 짓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했던 그런 어떤 핍박조차도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얘기죠. 이게 단순한 그 두 번째 말이 전쟁을 의미하는 게 아닌 것은 이 용어를 보고 그렇지 않은 겁니다. 우리말로 번역할 때 죽이더라 그랬는데 이거는 포살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칼도 이게 가축을 도살하는 그런 칼이었다는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표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박해받지 아니하고 고통당하지 아니하고 하늘나라로 그냥 데려가버리는 게 1차 목표는 아닙니다. 언젠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만은 적어도 이 땅에서 성도는 이런 어려움을 이겨내고 믿음을 굳건하게 키우기를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신다는 점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런 박해를 허용하고 계시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말이 잘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어느 정도의 박해는 하나님께서 허용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 그런 박해를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는 걸 기억하십시다. 세 번째 말이 제일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게 검은 말이죠. 근데 재밌는 거는 검은 말을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대요. 이 저울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재는 거죠. 아, 맞아요. 이 양반이 뭘 재려고 저울을 들고 말을 타고 설치고 댕기나요? 곧 뒷구절하고 아마 바로 관계가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재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일종의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이 닥칠 것을 말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문제는 이제 이런 용량이 나오면 여러분 꼭 확인하셔요. 한 데나리온의 밀 얼마죠? 한 대. 이러면 이게 얼마 정도에 해당되는 건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 그럼 이 의미 잘 몰라요. 아, 엄청난 돈은 달란트고요. 달란트는
일당이죠.
예, 한 데나리온은 일당으로 보면 됩니다. 하루 임금요. 그 다음에 밀 한 대는요. 이 대가 여기에 우리말로 번역이 대라고 돼서 그렇지 이 대는 우리가 쓰는 대하고 이 용량이 다릅니다. 한 세 홉 정도 되는 하루치 식량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요 한 대가. 그럼 보세요.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일당 받아가지고 자기 혼자 세 끼 먹으면 딱 맞을 정도로 물가가 비싸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상적이라면 여러분 저 내가 하루 일당 받아가 몇 끼가 나와야 정상일까요? 당연하죠. 온 식구가 다 먹을 양이 나와야 되죠. 그 식구가 몇 끼죠? 요즘 기준으로 하면 안 돼요. 초대교회 기준으로 해야죠.
얘는 한 10명을 드리겠네.
그 10명 잡아요. 그러면 하루 벌어서 10명이 먹을 양식을 사야 되는 게 요게 정상인데 하루 벌어가 한 사람이 세 끼 먹으면 끝날 양식이니까 요게 물가로 치면 몇 배 비싸단 얘기죠? 10배 비싸단 얘기죠. 그래서 쌀 사람 가만히 얼마 하죠?
4만 원.
4만 원. 예. 아, 너무 큰 거 말고 요즘 큰 거 안 사잖아.
20kg에
4만 원. 그러면 이게 초대교회식으로 얘기하면요. 20kg에 40만 원. 40만 원 캐리 돼. 별 급 안 된다. 쌀 없으면 딴 거 먹지 뭐 이런 형국이라.
겁나죠. 쌀 거.
겁나요?
사먹는 사람 겁나요.
근데 쌀 이외에는 먹을 게 전혀 없는데 그렇다고 쳐보세요. 그럼 밀 안 먹고 그럼 뭐 먹어요? 보리인데 보리는 세 사람만 먹으면 땡이에요. 석재라고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생명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이 곡식 값이 엄청나게 비싸져 버릴 것이니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거는요 기건이고 빈곤이 닥치겠지요. 왜 저울을 들고 섰을까요? 저울을 들고 설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딱 부딪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걸 그 잘 이해할 수 있는 제목이요. 나중에 저게 레위기 26장에 한번 보세요. 거기에 저울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양식이 워낙 없으니까 빵을 구울 때에 모여서 구워요. 여러 집이 한 군데 모여가지고. 왜요? 생각해 보세요. 왜? 워낙 궁핍하고 양식이 없으니 여러 집 식구가 한꺼번에 모여가 빵을 한꺼번에 구워요. 하다못해 땔감이라도 아끼려고요. 근데 그래 구워놔놓으면 문제가 뭐죠? 공평하게 잘 나눠야 되죠. 어느 집에 조금이라도 크게 나면 다음 납니다. 그때 뭐가 필요한가 하니까 저울 얘기가 나와요. 이 말탄자가 저울을 들고 설치는 것은 그만큼 뭡니까 생활이 어려워지니까 눈꽃만한 것도 저울에 따라가면서 나눠야 하고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황이죠. 철학의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참 어려웠습니다. 요즘도 믿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손실을 좀 보는 경우가 들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그 저기 구두에서 일을 하셨는데요. 그 일은 그 고정된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배가 들어오면요 한꺼번에 일이 쏟아지다가 배가 안 들어오면 또 끊어집니다. 일이 많아지면 밤낮 없이 일합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 참 고지식이에요. 수요일이라고 일 안 하고 교회 가버리거든요. 그러면 간주 보름치 월급 계산할 때요 하루 빼내버리면 엄청나게 차이 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생스럽게 살면서도 돈을 눈에 돈이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주일을 지킨답시고 그냥 갔던 우리 아버지가 한편으로는 참 대단해요. 저런 아버지의 고지식함 때문에 나중에 자식들이 아마 받는 복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고지식하게 예수 믿었던 사람입니다. 현대에도 그러합니다. 하물며 옛날 고대에는요 그보다 훨씬 더 했을 겁니다. 근데 이런 궁핍함이나 어려움이 사실은 계시의 한 부분으로서 하나님께서 허용한 거다라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알면 그런 어려움을 이겨내기가 좀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더 글작인 건요 감람류하고 포도주는 해치 말라고 하네요. 밀과 보리는 가격이 폭등을 하겠지만 감람류하고 포도주는 해치 말라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사다고 말하기는 곤란하겠지만 가격이 그렇게 폭등하지는 않을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먹어야 하는 주식은 폭등을 하는데 요거는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말하자면 기호식품이잖아요. 이건 가격이 그렇게 안 뛴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됩니까? 가난한 자들은 수고나지만 부자들은요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요새만 그런 게 아니고 초대교회 시절에도 그랬다는 이야기죠. 그럼 IMF 터지고 난 다음에 고생한 사람은요?
없는 사람.
없는 사람은 초고생인데 부자들은 그때 뭐라 그랬어요?
부자.
아니, 그때 부자들이 이거 건배할 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때다 비슷한데 조금 걸렸네요. 이대로 했답니다. 이대로 뭐 어쨌단 얘기예요? 좋대.
그렇죠, 그렇죠.
뭐가 좋은지 한번 맞춰보세요.
여기까지 있어서 차를 못 끌고 다니는데 자기들은 차를 끌고 다니면서
길이 한가해서 좋고 또.
그다음에 좋은 혼자.
이거 진짜 무슨 하나도 없네.
아니 이자가.
이자가 엄청나게 나오는데요. 그 제일 부자인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그 금방에 사니까. 그 금방에서 하니까.
아, 금방에서 하? 맞네. 은행 근처 사신답니다. 아, 있는 사람은 넣어놨더니까요. 이자가 얼마나 많이, 없는 사람은 이자 갚는답고 지금 허리가 기는데, 있는 사람은요, 이자가 엄청나게 나오니까 이대로 안 가겠어요? 이것도 일종의 하나님의 심판의 한 방편입니다. 너무 웃을 일이 아닌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그 자본주의나 민주주의가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있는 자들이 욕심을 계속 부리면 자본주의는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있다고 이대로 하고 웃고 지내다가는요, 결국은 자기 가진 것까지 다 털려버릴 위험성이 있는 게 사실은 자본주의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있는 사람이 더 없는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자세인데, 근데 사람은 그렇게 잘 안 돼요. 전 조금 마음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대형 할인마트가 많이 쓰고 사람들이 글로 많이 모이잖아요. 그걸 달리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없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한테 돈 갖다 주는 거예요, 그게. 없는 사람이 없는 사람끼리 잘 살자가 아니고요.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한테 돈 갖다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있는 사람은 더욱 많아지고, 없는 사람은 자꾸 없어지고요. 그래서 대형마트가 편리하고 또 경제적으로 이점이 많지만 너무 애용은 하지 마세요.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끼리 좀 도와가면서 좀 살아야 안 되겠어요? 그래서 너무 깎지 말고요. 그 다음에 동네 구멍가게 자주 가시고요. 그런 다음에 그냥 갈 사람 별로 없지 싶어요. 저는 애시당초 큰 마트나 작은 마트나 잘 안 가기 때문에 그렇긴 그런데, 근데 그걸 보면서 마음이 아플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건 역시도 초대교회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하나의 심판의 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요, 이것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한 부분이라는 걸 이해를 하고 잘 견뎌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거요, 네 번째 말, 푸르스름하다 그러나요? 청황색이죠. 근데 이놈은 이름이 아예 사망이네요. 그 뒤에 음부가 따라 나오고요.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죽이더라. 결국은 이 심판이 검과 흉년과 사망과 이런 것들로 이어져 가는 겁니다. 이 네 말이 전부 별개는 아니고요. 서로 어울려서 이 땅에 이런 어떤 재앙을 가져오는 거라고 보면 이해가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전 이 장면을 보면 이 장면을 보면서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요. 워낙 유명한 사진이니까 여러분 아실 거예요. 아프리카 어느 아이가 굶주림에 지쳐서 마을로 먹을 걸 얻어먹으러 가는데요, 그 뒤에 독수리 한 마리가 이렇게 따라가는 사진이 있죠. 독수리가 제가 얼마 못 가서 쓰러질 거다 그러고는 비척거리고 가는 아이 뒤를 독수리 한 마리가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 사진이요, 엄청나게 그 큰 충격을 준 사진입니다. 그리고 사진 기자들이 받는 뭐 세계 최고의 상을 받은 사진입니다. 그 사진이. 그런데 그 사진 찍은 기자가 결국은 카메라 버렸습니다. 왜 그런 거니까요? 찬 반 그 양론이 워낙 쏟아졌어요. 잘했다 하는 사람은요, 그 사진 보면 가슴이 저립니다. 아이가 쓰러지면 독수리가 그냥 쪼아 먹으려고 따라가고 있는 사진이니까 얼마나 끔찍한 모습을 보여줬겠어요. 그래서 기아의 참상을 세계에 알렸다 그래서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한 사람 반대쪽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독수리 입장인 사람.
독수리 입장인 사람은 없죠. 비난, 어떤 비난을 받았을 것 같아요? 독수리를 쫓아내고 아이를 안고 가는 게 우선이지 거기다가 카메라를 갖다 들이댔느냐, 이렇게 비난을 해댄 겁니다. 그 비난이 엄청났어요. 그럼 누구 말이 맞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괴하에 하라는 건지지만 사회 이슈화를 못 지키면 수억 배의 다른 정량
이런 사람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칭찬 쪽이죠. 기자로서의 임무는 그거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걸 그렇게 이해 못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어떻게 이렇게 참혹한 상황에 거기다 카메라를 들이대느냐 이래갖고 비난한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해가? 기자로서의 본분은 그걸 찍어서 보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실상을 알리고 난 다음에는 독수리를 쫓고 알을 띄고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운 현상만 가지고 워낙 많은 말이 쏟아져서 이 기자가 결국은 기자 생활을 그만뒀습니다. 비난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게 현대에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짐승이 사람을 해치러 덤비는 이런 상황에 기근이 극심해지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땅에 심판이 임할 때 이런 모습으로 심각한 일들이 벌어질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네 가지 이것이 그렇게 이 계시록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 게 아닙니다. 말하려고 하고 싶은 부분은 따로 있는데 여간 그 계시가 진행되면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구절 보십시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그럽니다. 이 계시록을 누구를 위해서 기록했느냐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여기는 죽임을 당한 영혼들인데 바로 그렇게 어떤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미 그렇게 죽은 영혼들이 헛된 죽음을 헛되이 죽은 게 아니고요. 지금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더라. 뭐라고 기도하나 보십시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의 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나을까. 빨리 빨리 이 원수 안 갚아줍니까? 뭐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해서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계신다. 이 자체로 일단 위안이 될 겁니다.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좀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비난하는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랬거든요. 스데반도 죽을 때에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원수 갚아달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하고는 별 관계 없나 보다, 그죠? 뭐, 안 틀리나? 좀 틀리대요. 어떻게 틀리나요?
지금 이거는 심판이 뜨잖아요. 심판하는 그, 하는 거고, 그 예수님하고 찾아가는 것들은 어떻게 하든지 그들이 영원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심판이 뜨잖아요.
저, 알아들었습니까? 알아들어서 넘어갑니다. 못 들은 분 있으면 다시 하라고요. 그러면 이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이 구하는 것은 우리 개인의 원수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요청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최후 심판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시켜 달라는 기도입니다. 개인적인 원한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스데반의 기도나 예수님의 기도도 저들을 회개시켜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해 주십사라는 기도지 궁극적인 심판까지 면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아닙니다. 최후의 그날이 이르기 전에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서기 위해서 우리도 노력해야 하지만 정작 그때가 되면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면 그때는 돌이킬 수 없는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렇게 순교당한 사람들이 일단 어디에 가서 있나 보세요. 재단 아래요? 그 뭐 하는데 거기 가 있어요? 재단 아래에서? 참, 아까 나주산 대답한 것 참 대단한 답변입니다.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예습을 어떻게 좀 했나요? 안 쉬운 질문은 아닌데.
근데, 수제가 나오고 예습 기도는 그것도 알잖아요, 솔직히. 다 해서 그 사람들한테 심판을 면하라 해달라. 어떻게 하든지.
어쨌거나 훌륭합니다. 자, 이것도 해보세요. 왜, 그렇게 고생해가 갔으면 어디 좋은 데 가서 부시한 소파에 그냥 누워가지고 편안하게 좀 있도록 해야 되지. 하필이면 재단 앞에 서 있어요. 뭐 하는 거냐? 재단은 원래 짐승 잡아서 제사 드리던 곳인데요. 여러분, 어디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제일 잘 들으실까요? 안방에서 입을 뒤집어 선 기도와 예배당에서 드리는 기도.
강당 가까이 원래.
강당 가까이요?
누가 그러지? 강당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인간적인 냄새가 좀 네. 많이 나는 거고요. 사실 입을 뒤집어 쓰고 하는 기도보다는 그래도 교회까지 온다고 고생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좀 더 잘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뭐 인간적인 냄새가 확실히 좀 어, 그러면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건 그만큼 성의가 돋은 건데.
골반 기도도 얘기했잖아요.
예?
지금 아니요. 골반 기도도 얘기했어요.
아, 골반 기도도, 그래도 입을 뒤집어 쓴 것보다 골반이 조금 낫잖아요.
여분이 그쪽 문제에서는 어떤 아저씨가 예수 믿고 그 신랑하고 부인하고 남편이 예수 믿는데 신랑이 갑자기 확 사다가고 넥타이 메고 뭐 양복 정장을 가지고 막 빠져서 성경을 읽더래요. 그것도 밤 2시, 3시에. 그러니까 왜 그렇게 읽느냐 그러니까 갑자기 성경을 읽고 싶은데 잠옷 바람에 입으면 하나님께서 걸음을 안 읽을 것 같아서 이렇게 그러면서 그건 아니라고 그 목사님 그리 말을
그래 하실 때 그 아니라고 할 필요는 없고요. 그 마음은 귀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그 마음 한데 그렇게까지 막 신랑도 부인이 사귀고 나서 뭐 겁이 나서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야 저 입을 뒤집어 쓰고 하는 기도보다는 저 교회 나와서 하는 기도가 더 안 낫겠습니까만은 이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제단 앞에 서서 하는 기도는 굉장히 효력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누가 죽은 것이죠? 거기에 원래 짐승들을 잡아서 드리던 곳이지만 그 짐승들이 결국은요 예수님에 대한 상징이거든요.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그곳에 피 흘린 우리가 여기 와서 하는 이 기도 안 들으십니까? 라고 말할 때 제일 기도를 잘 들으실 장소가 그 장소입니다. 짐승의 피가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 눈에는요 독생자 예수의 피가 보이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소는 저 예수의 피가 묻어있는 제단이 제일 낫고요. 그래서 끄트머리 기도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라는 것이 제일 낫고요. 또 뭐가 있나? 어쨌든 영광스럽게 빛뿌린 성도들이 바로 이 제단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답변 11절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동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뭐 답변이 좀 이상하긴 이상한데 우선 흰 두루마기를 주시더래요. 아니, 목숨까지 버리고 갔는데 겨우 흰 옷 한 벌 얻어 입었어요. 번쩍번쩍하는 옷을 입혀주는 겨우 이 흰옷 한 벌 얻어 입으려고 목숨까지 버렸다 그러면 좀 허무하지 않을까요? 자, 이 흰옷은 한 벌에 얼마 하죠? 값으로 계산이 안 된답니다. 뭐 그렇게 비싼 거예요? 여러분, 이 한 벌의 흰옷이 의미하는 바는 이 옷 한 벌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희생되었다라는 점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모든 죄를 용서한다라는 뜻에서 준 옷입니다. 그래서 흰옷 입은 무리들 가는 건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건 예수 믿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자의 표로 주시는 이 흰옷 한 벌입니다. 아, 천국에서 옷 입어야 되나요? 필요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흰옷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모든 죄를 용서받은 그것을 상징하는 의미로 흰옷을 입고 승리자로 대우하면서 잠시 좀 기다리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아니 그래 하나님께서 막 빨리 끝내면 선교자가 더 나오지 않아도 되는데 그것도 꼭 좀 기다리고 있어야 되느냐 그런 얘기죠. 여러분 이거는 이 계시가 진전되어 가면서 이 땅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어느 정도 그 과정을 겪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로 인해서 성도들이 고통을 많이 당할 텐데요. 고통당하는 성도가 생기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요.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조금 생기지만 그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는 성도는요.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것 때문에 좀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성도들이 고통당하는데 그걸 또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건 한쪽 측면만 본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렇게 고통스러운 가운데 지냈지만 나중에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느냐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정은 힘들지만 이것을 통해서 돌아올 자기 백성들을 보고 계셨기 때문에 좀 힘들지만 참아줄 수 있겠느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절에요. 이건 조금 독특한 측면이 있으니까 봐보세요. 내가 보니 여섯 죄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총담이 뭐예요? 총하면 여러분 저 말총할 때 총 그러면 되죠? 말총할 때 총이 뭐예요? 말총이 누르스름해요. 털, 털. 예. 아마 총이 털, 그 담자는 왜 저게 담 어두운 색을 말할 때 담 쓰죠. 그래서 요술을 총담은 염소 털 같이 새카만 걸 가리키는 말입니다. 말총 가지고 만든 게 뭐죠? 상봉요. 아니네. 갓. 예. 말총 가지고 만든 게 갓이죠. 갓 새카맣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는데 총담. 새카맣게 변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 천체의 어떤 이런 이변을 언급하는 것은 보통 엄청난 저 시대의 변화, 우리말로 하면 변고라 그럴까요? 우리들이 말하는 천체의 변고가 가면 주로 이제 옛날 같으면 왕이 바뀔 뭐 그런 상황이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잘 하죠. 천체에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등장하게 됨을 그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완전히 이런 천체의 변화까지 언급할 때가 되면 이제 완전히 새로운 어떤 그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언급하는 셈이 되죠. 그래서 이 여섯째 인은 앞에 나오는 그 다른 인들은 대체로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다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라고 본다면 이 여섯째 인은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요건 아마 마지막 때에 일어날 최후의 심판을 언급한 그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가 되면 15절 봅시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이 사람들은 초대교회 성도들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들일까요? 네? 초대교회 성도들은 당하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박해하는 사람들이죠. 그럼 박해하는 사람들 중에 어색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종. 그거 왜 종도 끼었어요?
때 나머지 같은 믿으면서가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꼬자질한 사람을 종이라고 그래요?
아니 그런 아니고 밑에서 그 하수인 노릇하는
아 그렇죠 그 하수인들 가해자의 하수인 노릇하는 사람이 종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할 건 없어요 사실 제일 미운 사람들이 요 사람들이다 그죠? 높은 사람은 높은 사람이지만 그 밑에서 지도 종인 주제 말이야 앞장서가지고 박해하는 사람들 제일 악질인 사람들이 요런 사람들입니다 요런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보세요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체스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오라 산이 무너져서 우리를 덮어 나오 이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산이 무너져 덮어버리면 어떻게 되는데? 깔려 죽죠 뭐 그게 차라리 낫다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산에 깔려가지고 산에 덮이는 게 낫지 못 찾아보겠다는 겁니다 뭐가 그렇게 무서운데요? 어린 양의 진노 그리고 그 앞에 보좌에 앉으시니 말하자면 하나님을 쳐다보느니 차라리 산에 깔려서 죽는 게 편탄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여기 앉아서 잘 보는 게 낫지. 그냥 상상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을 보는 것과 산에 깔려서 죽는 것 아무래도 보는 게 덜 괴롭지 않겠어요? 죄인들이 심판하기 위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쳐다보는 것이 산에 깔려서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 상상이 잘 안 되는, 우리로서 상상이 잘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를 잘 표현해 주는 말입니다. 그 말을 보면서 고통 가운데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래, 이제 한번 죽어봐라. 누구들요?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던 그들이 이런 끔찍한 고통을 겪을 날이 있을 것이라고 위로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6장 전체에서요, 6장 전체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관심을 두고 읽고 즐겨야 할 부분은요? 바로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앞쪽에 뭐 이런 재앙이 내리고 저런 거 해도 그건 뭐 어차피 우리 잘 견디고 있으니까 그냥 뭐 그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근데 마지막 6대 인이 떨어지는 날, 이 끔찍한 고통이 누구에게요? 우린 아니에요.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 우리는 공부한다고 막 읽기 편하라고 그렇게 한마디 떼어버리지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글자 하나하나 또박또박 읽었을 때입니다. 왜? 요거는 어느 놈이고 씹어들다시 보세요. 땅의 임금들과 누구 생각했겠어요? 그 당시에 황제나 아니면 자기들 박해했던 요거는 어느 놈이고 이러 안 계셨고요. 왕족들 그 옆에서 나부랍그리 샀던 요거는 어느 놈이고 그 다음에 장군들 그 당시 직접 진두지휘했던 장군들 말이죠 그 다음에 부자들 요 단어 한 단어 한 단어 읽었을 겁니다 왜? 요거는 어느 놈이고 어느 놈이고 그 중에서도 제일 손가락 딱 가는 거요
총
직접 우리를 잡으려고 앞장서서 설치던 저놈들을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전부 이렇게 벌하실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거 아마 쾌제를 불렀을 겁니다 우리는 읽기 싫다고 가해자 이러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글자 한자 한자가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됐을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기분으로 이걸 읽으셔야 합니다 근데 가장 어색한 표현은요 참 웃기는 게 어린 양의 진노 이 단어 가만 생각해 보세요. 어린 양의 진노. 호랑이가 막 잡아먹을 듯이 달려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만은 어린 양 느낌이 어떻죠? 터실. 예? 어린 양이 화를 내면 어떨 것 같아요? 다 귀엽죠. 그거 얼마나 귀엽겠어요, 이쁘게.
애들 화내면
아, 애들 화내면 귀엽대요. 그 애들이 그 어린 양이 있어. 그런데 이게 말이 되나요? 그 어린 양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울까를 한번 보라는 겁니다. 그 왜 그럴까요? 어린 양의 진노가 뭐 그리 무서울까요? 저는 이제 애들 그거 하는 것도 괜찮지만 전에 공부할 때 있었던 게 눈에 선해요. 젊은 신혼부부가 앉아 있었는데 신랑이 손가락에 반지를 끼고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그 반지 가끔 떼지 하니까 들어 뺀대요. 언제 빼는데? 젊은 아가씨들 만날 때 가끔 빼고 나간대요. 뭐 하려고? 총각 행세 하려고. 근데 일부러 그랬거든요. 그 총각 행세 하려고 가끔 빼지 하잖아. 이 친구가 또 밉다고 그러죠. 그랬더니 그 옆에 앉아있던 셋이 뭐라고 하냐니까 부수목을 불끈지고 빼면 죽어 이랬거든요. 무서웠을까요? 네? 세상에 저놈의 신랑이 저 말이 얼마나 이뻤을까. 그 불끈 쥔 주먹은요? 예? 네? 얼마나 이뻤을까. 그 생각이 돼. 아니, 옆에서 보는 내가 생각해도 상당히 안 잊혀질 대목이겠구나. 이러는데, 본인이 오죽하겠어요. 그 이쁜 새끼가 주먹을 불끈 금어지고 죽어 가는데요. 그래서 어린 양의 진노가 성도들에게는요? 얼마나 이뻤을까요? 그러나 성도들을 핍박했던 이 가해자들에게는 이 진노가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진짜 어린 양으로 오셔가지고 어린 양처럼 살다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이 노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는 어린 양이 아니에요. 어린 양 아닌 그분이 어린 양처럼 행세를 하고 지나니까 이게 진짜 양인 줄 알고요. 이놈도 건드리고 저놈도 건드리고 때리고 패고 다 했습니다. 어린 양 행세하고 있었을 뿐이죠. 근데 나중에 돌아서는데 보니까 어린 양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그런 날이 온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기 뭐 그런 장면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마트의 모험 중에 그 얘기 나오죠. 어쩌다가 어느 저기 섬에 불시착을 했는데 올라가가지고 거기에 불 피워놓고 북새통을 떨었는데 가만 보니까 섬이 움직이더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섬이 아니고요. 무슨 고래등이더라 이래 된 거 아닙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때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모욕을 할 때 무슨 장면이 기억나세요? 가장 모욕적인 장면. 붉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갈대를 지켜주고 그럽니다. 왜 그러죠? 네가 왕이라 했잖아. 그러니까 왕이 잡는 홀도 있어야 되고 붉은 옷도 있어야 되고 머리에 가시 면류가 몇 씌웠어요? 네? 왕이니까 서야지. 그래 쉬운 겁니다. 씌워놔놓고는요 갈대로 툭툭 쳤더라 그럽니다. 왜? 뭐 툭툭 치면 아파요? 가시가 박혀있는데 거기를 갈대고 툭툭 치는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물으면 나 별로 안 폈어. 돈 뺏는 아들이요. 돈 내놔. 이리 안 합니다. 뭐라고인지 아세요? 좀 빌려줄래? 나중에 뭐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빌려달라
빌렸어요. 이런답니다. 표현은 그게 빌린 건데 왜 빌린 겁니까? 갈취지. 군병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매를 들었지만 누구한테 물으면 전 매 안 들었어요. 그냥 갈대 가지고 그냥 툭툭 쳤을 뿐인데 그거 갖고 뭐 그리 시비를 보십니까? 말이 갈대를 갖고 툭툭 쳐요. 엄청난 모욕입니다. 더군다나 뒤에서요 다 때려놓고 뭐라 한지 압니까? 누가 때렸게? 왜 그러는데요? 네가 선지자라며. 선지자는 누가 때렸는지 알 거 아니야? 맞춰보라는 겁니다. 어린 양처럼 보이니까 오만 모욕을 다하고 오만 고통을 다 줬는데 나중에 딱 돌아서는데 보니까 이게 어린 양이 아니더라는 날이 온다는 뜻입니다. 여기 어린 양의 진노가 그 의미입니다. 얼마나 놀라겠어요. 반면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어린 양의 진노를 보고 무슨 느낌을요? 얼마나 귀엽고 예쁘고 그럴까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는 항상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당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극심한 고통으로 오겠지만 믿는 성도에게는요 참 즐겁고 기쁨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재앙이 임한다 해도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고 겁낼 이유가 없습니다. 뭐 666 혹시 겁 안 나서요? 666이 뭐든 어떤 게 생기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신경 쓸 이유도 없고 겁낼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어린 양의 진노를 보며 아, 참 이쁘다 즐겁다 그럴 겁니다. 반면에 그를 가해하던 심판의 대상자들에게는 엄청난 두려움으로 임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위로를 주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렇게 정론 한번 할게요. 여러가지 어려움이나 고통이 다가오지만 이 고통을 가하는 자들이 전부 하나님의 손에, 그것도 제한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잡혀있을 뿐만 아니라 제한적인 그 허락하심 속에 있다는 것이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어려움을 우리 대신 하나님께 직접 호소하고 있는 선배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만 이 아픔을 당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선배들이 앞서가서 하나님께 이런 아픔을 호소하고 있고 또 하나님도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참을 수 있겠느냐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을 성도들이 이해하면 이 아픔들을 이겨내기가 훨씬 쉬웠을 겁니다. 그러나 드디어 마지막 때가 되면요,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하던 이들이 저렇게 공포에 떨 날이 분명히 온다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참 위로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계시록을 이해할 때에 뭐 사람들에 따라서요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많이 합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확고한 원칙은 이 글이 처음 주어져 있던 그분들이 이걸 어떻게 이해했느냐를 이해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겁니다. 계시록이 장차되어질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해도 이 글을 직접 받은 그분들이 이걸 읽으면서 어떻게 이해했느냐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를 생각하는 것이 계시록을 이해하는 중요한 원칙이라는 점을 기억을 하셔요. 그러더라도 혹시 뭐 다르게 설명하시는 분이 있더라도 또 너무 그렇게 이래야 되는데 이런 한 가지 원칙을 고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어느 것이 올바르게 이해하는 거냐는 것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뒷부분 중에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어느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 가해자나 핍박자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어느 것인지를 잘 살펴가면서 계시록을 읽어가시면 여러분 계시록이 성도들에게 엄청난 위로를 준 책이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겁낼 책이 아니고요 즐길 책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무슨 재앙이 내려온다? 깨끗해야 넉장 반입니다. 성도들을 겁주는 글이 아니라는 걸 아예 전제로 깔고 계속 읽어가세요. 그래서 혹시 읽어가시면서 아 요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하고 이렇게 표시해가면서 한번 봐가셔요. 그래놓고 나중에 들어갈 때 어느 정도로 잘 맞아 들어갈 때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다려.